유다인들에게 성서라는 책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토라라는 그 율법 아니면 모세오경, 그래서 또 좁게는 그렇게 됩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하면 유다인들의 구약, 아니죠. 구약 성경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유다인들의 성경을 지칭하는 뭐 일반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낙이라고 부른다. 타낙은 그 토라의 T자와 너빔이라는 예언서의 N자와 그 두 가지 책 집합 빼고 나머지 책들을 부르는 커투빔이라는 그 성문서의 첫 글자 자음 T와 N과 K를 따고 그 사이에 모음 A 두 개를 붙여서 타낙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인들에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유다교는 당연히 그 신약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저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도 아마 취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엄연히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이 유다인들이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의 구분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 가톨릭에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사실 유다교의 책 분류에서 너빔, 곧 예언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책을 역사서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 책들의 중심인물을 왕으로 그 오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책을 읽어나갈 때 대단히 좀 불편해지게 되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 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왕 중심으로 그 역사서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도대체 이 안에서 내가 뭘 얻어야 되지? 라는 혼란을 좀 가지게 되죠. 하여튼 그 책들은, 그래서 유다교의 전통에서는 예언서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책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예언자, 그리고 넓게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들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이 바로 그 책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 넓게는 뭐 판관기부터 뭐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책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예언자라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하느님의 사람이 그 왕에게 왔다, 판관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의 중심인물들은 바로 하느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이고 그 속에서 왕의 이야기, 판관 이야기들이 두루두루 이제 이어져 나간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역사서를 들어가면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히랍 시대 때 나중에 와가지고 이 성서를 타 비블리아, 뭐 타는 영어로 치면 정관사 정도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책들, 책 묶음이라고 이렇게 성서를 칭했겠죠. 왜냐하면 성서라는 책이 수십 권의 책이 묶여가지고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뭐 책들이라고 부르던 것이 고유 명사화가 된 거죠. 그 말이 이제는 바이블이라고 이제 바이블이라고 미안하니까 앞에 홀리 붙여가지고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금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헷갈리는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는 이 홀리 바이블 뭐 이걸 갖다가 성서라기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하죠. 그 앞에 지금 새성경 번역책 본 앞에 책 공동 번역책은 성서라고 쓰여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금 한국 교회 안에서 그걸 다시 번역을 해냅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죠. 그 작업을 하면서 신부님 한 분은 그 작업을 완전히 거의 하여튼 그 중심이 되어서 작업하셨던 신부님은 결국 그 성경 번역 마지막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 책의 뒷이야기지만 사실 엄청난 그 과업이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하여튼 한 명이 총대를 메기는 해야 돼요. 결국 한 명은 총대를 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총대를 맸던 신부님 성함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교군가 어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CBCK에서 이제 뭐 사시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실은 생명이 들어가 있는 번역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서는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에 충실한 해석이고 성경은 그 해석에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덧붙인 겁니다. 동양에서는 한자로 책 서자보다는 경자, 경자는 책 경자가 아니고 이게 그 경전 경자, 이게 무슨 경이라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경이 더 높은 단계의 책이죠. 뭐 일반적으로 사서 삼경 얘기할 때 삼경이 사서보다 높은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극존칭을 새성경을 번역하면서 성서에다가 극존칭을 붙여서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서와 성경 둘 중에 뭐가 맞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직역은 성서지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성경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골라서 쓰시면 내 입에 이렇게 잘 붙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굳이 하나를 배척하고 하나만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성서라는 책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런데 성서라는 책 이름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어쨌든 성서는 수십 권의 묶음입니다만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계약의 책이라는 의미겠죠. 라틴어로는 testamentum 하면 이제 영어로는 뭐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쉽게 보시고 쓰는 이야기가 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다라는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의 단어입니다. 유다교인들은 대단히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지금도 자기 경전의 중심인데 자기들한테는 그걸 갖다 그리스도교에서 구약이라고 부르니까 올드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누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 성서를 부를 아이디어를 제시했겠습니까? 유다인들의 전통에서 어쨌든 이 성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부를 리가 없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먼저 시작했을까요? 누가 이 책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름을 붙였는가? 일반적으로 바오로 사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가 책 두 권을 두고 이름을 정확하게 붙인 것은 아니고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이 바오로의 그 바오로 서간에서의 표현이 후대의 책 이름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버릿이라는 계약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버릿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라보로 번역을 하면서 디아테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 히브리어 히라보로 가냐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다인들의 처음에 초대교회지만 이방인들이 더 이제 나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이방인들은 히랍의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고 있었죠. 물론 라틴어도 있었겠지만 라틴어는 어떤 문화적인 그 가치로 치면 라틴어는 히라보에 아마 한 사투리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에게 라틴어는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죠. 지금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쓰고 있지만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당연히 번역했어야죠. 성교를 함에 있어서 히라보를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오로사도는 뭐 많은 단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바오로사도에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히라보로 번역하면 이 계약이라는 말을 디아테케라고 바오로사도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쓴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은 죽어가는 이의 재산 처분을 위한 유언이라는 게 1차적인 의미인데 2차 의미가 이 단어의 2차 의미가 증거, 계약, 언약 등이었습니다. 이걸 바오로사도가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하면서 후대의 책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죠. 바오로 서간의 그 근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 계약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토이서 3장 14절에 팔라이아스 디아테케, 팔라이아스가 아마 올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옛 계약 팔레아스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여기서 정확하게 쓰고 있고 새 계약도 고린토 1서 11장 2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카이네 디아테케. 카이네라는 단어는 앞에 것보다는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는데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미사 때 성체, 성혈, 축성 때 이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새 계약의 피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면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여기서요. 지금도 미사 때마다 이 단어는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사실 번역되어서 쓰이는 겁니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바오로가 썼던 이 단어를 책 이름에 적용하게 되면서 이제 구약성서, 신약성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옛 계약, 새 계약이죠. 근데 구약, 성서 정확하게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Old Testament Bible이 되겠죠. 우리말로 왔다 갔다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말을 바오로 사도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소스를 주었고 이걸 초대교회가 잘 집어가지고 책 이름에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새 계약과 옛 계약이라는 이름을 여기 정해주는 단초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하나를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모님과 예수님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지 잘 생각해보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지으셨죠. 그리스도인 줄도 그리스도이신 줄도 모르고 태어났겠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라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인들이 자기 아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였겠습니까? 안 붙이죠. 예수 메시아 뭐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런데 아기 이름을 그렇게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 예수가 이름은 그리스도가 성인가?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이형식 문장인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근데 히랍 쪽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단어를 이제 히랍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니까 히랍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아 예수라는 이 인간이 운동선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구세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때는 기름을 바른 사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랍에서는 뭐 거기서 올림픽 같은 것도 이렇게 거기서 태동이 되잖아요. 올림픽 할 때는 당시에는 남자들만 운동을 하는데 다 벗고 그러니까 알몸으로 그 스포츠를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몸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슬링하는 사람들이 그 종목 중에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운동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할 때 뭘 못 잡게 그래서 미끌미끌하게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바오로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레슬링 선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니까 그걸 설명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바오로사도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만들고 처음 썼던 사람은 바로 바오로 사도라는 것. 똑똑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업적들을 사도가 많이 남겼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책 이름에 대한 정리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시간 순서로의 어떤 성서의 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뼈대를 시간 순서상의 성서에 대해 간략하게만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